미국의 경제학자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쓰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 CEO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CEO가 가져야 될첫 번째 관심사가 바로 사람에게 집중돼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CEO는 항상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업무보다는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의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CEO들의 공통적인 덕목을 살펴보니 겸손함과 강력한 의지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취급했던 기업 관련 기사 6천여 건을 분석해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한 기업의 기사는 보통 좋은 기업의 기사보다 기사의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CEO 개인에게 초점 맞춘 기사는 위대한 기업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혁신적으로 발전한 기업들은 과시적인 상업 광고나 리더를 홍보하는 일에 크게 관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변혁과 창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보여지는 담백하고 겸허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보면서 그런 리더들의 공통점으로 겸손과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지도자이셨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것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세상에 남기신 것이 없고 세상 떠나실 때에는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남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세상에 머물면서 다른 모든 일들보다는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을 가꾸고 다듬는 마지막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남을 섬겨 겸비하게 살아가야 될 인생 원리를 강조하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야 할 강력한 의지를 주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일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전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해 주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천사들의 예언 이전에 주님 스스로 세상에 계실 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는 호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스스로를 인자로 칭하는 말씀이 모두 29회인데 그 중에 13번이 재림에 대한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인자라는 말을 14번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4번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고, 누가복음에는 27회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6번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는 주의 다시 오심이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졌고, 주의 재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있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고백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오늘의 교회 역시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이라는 두 역사 사이에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시기의 교회는 승천하신 주님의 마지막 교훈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시기를 살아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예수님 교훈의 첫 번째 강조점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당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 이전부터 당신이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에는 증인이 세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하셔서 이후에 전개된 하나님 모든 역사의 다스리심이 성령님에 의해 진행될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소위 성령 시대의 개막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재림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고 성령에 의해서만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제자들이 그렇게 푹 머물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항상 환영하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었지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항상 반대와 박해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이나 7장 1절 또 누가복음 5장 17절 등에 보시면 예수님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의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은행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낸 조사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언제나 박해의 반대와 저항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싶은 생각을 제자들이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안전이나 감정 등에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불편함과 위험함과 마음에 들지 않음을 감안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절 말씀에서 성령의 임재를 가리켜서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 거듭남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래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잠근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세례식 때 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게 하는 절차를 통해서 과거의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졌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세례 제도는 구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신약에는 첫 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 일반화된 것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특히 광야에서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신앙 공동체 에스네파에 의해서 매우 활성화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도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곳에는 쿰란 공동체 유적지가 남아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세레트입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물로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오는 계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가지만 세례받은 후에는 거듭난 사람으로 올라온다는 의미에서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을 다르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을 통해 생각이나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지향점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되는 것을 의미했고, 더 이상 세상의 동력으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 2장 28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항상 성령과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광경이 보여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성령으로 한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나 성도가 하는 일이 혈과 육으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라 사역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가르쳐 주셨고,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게 하는 악한 영의 지식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치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욕심의 본능에 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성령과 역행하는 삶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의 모습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강한 의지가 있으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십시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성령과 함께 일하는 성령 친화적인 생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 삶의 관심사를 바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주시겠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지긋지긋한 수백 년 식민 통치의 종지부를 찍는 새 역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수백 년 계속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질문일 수 있고 당연한 민족적인 과제였고 온 민족이 열망해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역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전의 다윗 시대와 같은 위대한 시대를 창조해 줄 수 있는 지도자 등장을 메시아 출현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역사적인 소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일 또는 민족의 문제, 여기에서부터 제자들의 관심사가 오직 복음 전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관심사이지만 이 관심사에서부터 제자들의 관심사는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 관심사가 정당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지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관심사가 타인 지향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매우 소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있는 티는 깨닫지도 못하면 덜보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탓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너무 우리 관심사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베드로가 여쭙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에 관심 가지지 말고 자기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관심사가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초점 맞추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 말씀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노안을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너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것은 조금의 관심도 없고 옷 조각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명품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그 남루한 옷마저 재판받고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느라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을 겁니다. 그 옷을 네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는데 그걸 나누어 가져 살림의 보탬이 됐겠습니까? 논을 사고 밭을 샀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네 사람이 온통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 시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시켰더라면 거기에 관심했더라면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고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터인데 어찌 관심사가 이렇게 비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사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니 우리에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일차적인 관심사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도여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가 단순히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 세계 복음화가 형성되어져야 이 세상도 바르게 되고 문명도 발전하고 인권도 향상도 민주주의도 제대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일에 관심하지 말고 이것이 너희 일이라고 말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투자하면서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고 살아가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 하신 말씀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신 자기 낮추심이고 자기 비하였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종처럼 노예처럼 사시고 배척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심지어는 무덤에까지 내려가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자기 비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승천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여서 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정리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셨던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고 영광과 능력의 심판주로 장엄하게 다시 오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의 영광으로 회복되셨고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주님의 영광의 회복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여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회복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주님의 최고의 영광의 절정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함께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따르면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해야 하고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자기 사명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야 하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주님 대하듯 섬겼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 그때를 막연히 시간만 보내면서 기다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업가를 평가할 때 주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나누어 주었느냐만 가지고는 평가의 기준이 완전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국가 경제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그 회사의 기업 문화는 선진적인지, 이 모든 것들이 CEO를 평가하는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사가가 한 사람 일생을 살고 나면 나중에 역사가 그를 평가하게 될 터인데, 역사가 평가하는 기준이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진실했는가,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창조적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한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역사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무척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건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순결 끝까지 지켰는가. 둘째는 주님의 모인 교회 안에서 지체의 책임을 감당했는가. 셋째는 세상에서 빛과 초금처럼 살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탁월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세상 삶을 살았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신앙을 스스로 실천하고 이웃과 다음 세대에 충분하게 증거했는가라는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각자 다양한 은사와 은혜의 분량을 따라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가득하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 수 있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구원이 온전케 되고 세상의 구원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는 그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 흐를 것임이라 했습니다. 불편했던 인간의 육신도 구속함을 받아 온전케 되고 모든 피조물들은 파괴와 탄식을 멈추고 광야에는 물이 솟고 사막에는 시내 흐르는 환상적인 이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주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힘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혼탁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한안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십시다. 예수 정신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 실천해 나가십시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구비해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 키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처럼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모두 마음의 악함을 품고 살고 타락을 보편화시키고 그 타락을 타락으로 인정할 줄 모르는 시대에 살면서도 이 시대를 위해서 진실로 필요한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궁극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된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자기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의 주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